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중에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실 그 전에 있는 단락 33절부터 37절까지에 있는 이 단락을 같이 이제 보면서 내용을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남겨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었든지 아니면 가시기 직전이었든지 그 정도의 시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시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대를 남겨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33절부터 잠깐 보시면 이제 그 노중에서 제자들이 싸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길에서 토론했던 것이 뭐냐? 무슨 일로 이제 뭐 옥신각신했겠죠.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으니까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꼭 무슨 이렇게 영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으셔도 금방 그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제 물으셨죠. 물론 무슨 내용으로 이제 그들이 싸우는지는 다 아셨겠지만 그것이 뭐냐면 34절에 그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왜 누가 크냐 하는 이 싸움을 벌였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도 그 느낌이 있었겠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3년 동안 자기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봐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 당시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가게 되면 자기들에게도 어떠한 자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서 우리가 옥신각신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논공행상을 하자. 누가 얼마나 큰 그 일을 했나 우리가 공로를 인정받자 뭐 이렇게 서로 여기서 우리가 순위를 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다른 사복음서에도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또 욕망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1등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된다는 식으로 아전인습격으로 이것을 해석을 해내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욕망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내면은 바뀌지 않은 채 겉으로 세상의 정신과 똑같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 이 말씀을 가져다 쓰는, 내면은 바뀌지 않고 방법만 갖다가 써서 내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또 방법론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리에 다다른 자는 알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정말 큰 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끝에 고하는 자, 스스로 그것을 자처하는 자가 정말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자들입니다. 종교생활과 교회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부터 사역할 때부터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의 말씀들을 들었고 그 많은 기적들을 옆에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의 싸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것을 내 욕망으로 얼마든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데려다가 세웁니다. 세우고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단지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어떤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어떤 도움을 주거나 내가 섬기거나 내가 어떤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했다고 해서 내게 반대급부로 어떤 보상을 주거나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섬기고 또 도움을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인 것이죠. 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지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에게 이로운 혜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런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어린아이 하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뭘 했다고 해서 그 어린아이가 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세상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와 어떤 대상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장 많이 TV에 등장하는 때를 보니까 첫 번째는 어린이날이고 두 번째는 선거기간이더라고요. 선거기간에는 왜 그렇게 유력인물들이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대상을 섬기고자 하는 진짜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 어린아이를 안음으로 말미암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겠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한 그것도 하나의 욕망의 관점이지 정말 어린아이를 섬기는 이 정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을 굉장히 거대하고 크고 위대하고 성과가 업적이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해드린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은 정신으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너 우리를 따라와라. 너 우리 밑으로 와라. 너 우리 편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금 요한이 이거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예수님 앞에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칭찬할 겁니다. 잘했다. 어디 그런 식으로 우리 편으로 들어와야지. 내 밑으로 들어와야지. 세상은 세를 불리고 방금 제자들이 다툼을 벌였던 그 싸움 누가 크냐의 싸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대장이냐? 누가 힘을 가지느냐? 누가 세력을 가지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경쟁과 또한 투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를 도태시켜야 되고 밟아야 하고 내가 그보다 잘나야 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통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거의 같이 나오는 때가 많은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병자를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내쫓아주셨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억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살려주고 회복하고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악한, 특별히 귀신을 내쫓아주셨다는 것은 악한 영에 눌린 인생들을 참된 자유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고통당하는 인생들 그 억눌린 불쌍한 인생을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생을 살려내시는 하나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복음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귀신을 내어쫓는 행위에서 행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 얼마나 오랫동안 귀신에 억압되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해주었는데 그것을 단지 우리 편이 되라 내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만큼 세상의 정신을 따르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신, 경쟁과 이 무한투쟁의 정신, 누가 크냐의 그 경쟁의 정신을 따르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잡고라도 그 사람을 짓밟고라도 나를 증명해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다른 반응입니까? 참으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중립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내 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정신으로 내 편, 네 편을 가르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하는 것을 직접 드러낼 정도면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건 보통은 잘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는 거의 모든 사람을 다 내 편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네, 길지 않으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여기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바로 그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보자면 적대했다, 적대시했다라는 말씀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지 반대하지 않는 자를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다, 뭐 반대하지 않는 자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너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단지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을 적대하지 말라. 세상의 정신,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한 인간에 대한, 이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목과 적대, 경쟁의 정신에 속하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에 속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에 대한, 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영에 속해 있는가. 이렇게 적대하며 반목하며 질시하며 시기하며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정신을 거부하고 반대편의 진리의 길에 서는 것은 단 한 가지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의 정신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세상의 정신, 지금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적대시하고 계속해서 적으로 간주하며 이겨야 하고 복속시켜야 또 내 손아귀에 넣어야 하는 그러한 대상으로서 객체로서 인식하는 그 자연스러운 영의 상태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자기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신을 죽이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없는 오늘 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또 등장합니다. 그 이에 다른 이야기가 여기 붙어 나오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여기 이제 그런 배경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지막 일주일의 공생애를 사셔야 되는 그것을 말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기로 하고 이제 갈릴리도에서 당연히 빨리 가는 길은 사마리아도를 거쳐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도를 거쳐가려고 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이 가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이 엄청난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건데 이제 이 제자들이 기대할 때 그리고 우리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어떤 대단한 분인지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뭐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다 쓸어 죽입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이것도 이제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당함을 이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짓밟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분노가 어디까지 가고 있냐면 상대를 죽여서라도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가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의롭고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상대를 함부로 희생시켜버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이것이 다 세상의 정신들입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목적을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은 결코 상대를 봐주지 않습니다.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을 감수해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얼마 전에 예수를 믿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이 매우 경쟁이 심한, 물론 뭐 거의 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는 자기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게 나쁜 짓인지 몰랐다는 거죠. 왜죠? 세상에서는 그게 정당한 것입니다.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얼마든지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승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길입니다. 누구도 상대를 봐주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상대를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진리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원으로 우리가 전환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십자군 전쟁이나 또 신구교 간의 전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상대를 마구 죽이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이란 참으로 우리의 중심, 내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성, 일관성, 통일성, 즉 전인격적인 그 내면의 동의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착한 일을 조금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좀 세상보다 낫다든지 뭐 이 시대의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나은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고 좀 우리가 착하게 산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끝없이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적 욕망의 정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명분과 정당성에 그치는 도덕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꾸짖으시고 다음에 어떤 사본에는 그 여러분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을 텐데 이르시되 꾸짖으시고 다음에 붙어 있는 그 사본 어떤 사본에는 이런 게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어떤 영에 속해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정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정말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만한 이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린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단지 내가 죽어 천국 간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단지 죽어 천국 간다? 이런 말씀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인생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돌아서 가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곧장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앞을 가로막는 건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도 예수님은 가로막는 사마리아인의 마을을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누군가가 그 물 한 그릇 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죠.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죠.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대단한가? 뭐 그것도 못 주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가서 이 도시화된 이 시대에 뭐 아파트에 들어갈 수도 없게 만들어놨지만 이제는 뭐 문을 두드리고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줍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슈퍼가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1박 2일이나 이런 데 보면 시골에 가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할머니 물 한 그릇 주세요. 뭐 거의 뭐 밥 달라고도 하고요. 그죠? 근데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면 할머니가 나오셔서 이리 오라고. 여기 마루에 앉으라고. 물도 주고 수박도 잘라 주고 밥도 먹으러 가라고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서로 말하자면 그 인정이라고 얘기하죠. 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이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비록 나그네지만 물 한 그릇을 얻어먹지만 이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물 한 그릇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와 이 시대 동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소박한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정서로는 인정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이 매우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굉장히 크고 신비롭고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를 제가 이렇게 막 묵상하고 막 이리저리 돌아보면 그 말이 그대로 맞는 것이라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의 정서로 표현하자면 인정인 것입니다. 인정. 한 사람에게 그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소박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신인 거죠. 우린 그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앞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위층 아래층 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살인이 나고 몇 년씩이나 서로 싸우고 온갖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나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일한 사람이라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할 때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서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시간상 제가 2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은 다 읽지 않았으나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걸 보십시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천국이라는 개념이 존재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하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결산하려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 종이 만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런데 만달란트는 우리가 잘 금방 와닿지 않지만 한 달란트 여기 밑에 데나리온이 나오죠. 백 데나리온 빚진 자를 데려다가 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이 용서받은 자가 가서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뭐 문과 출신이라 산수를 잘 못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금방 안 오시죠? 감히. 네,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은행권에서 오래 일하신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한 달란트는 20년 품삯이네요 이러시더라고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뭐 지금도 잘 감이 안 왔습니다. 그 얘기가. 어쨌든 제가 이거를 오늘날에 하루 품삯을 5만 원으로 계산해서 1만 달란트를 계산해 보니까 3조예요. 3조. 계산기 제가 갖고 있는 계산기로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큰 계산기로 했더니 나와요. 그래서 다 셌습니다. 일시백천만 이렇게. 3조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돈이 얼마라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 그런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줬다는 것.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의 몸도 팔고 네 자식들 아내 다 팔아서 갚으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왜요? 세상에서는 절대 이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돈 때문에 사람을 하찮게 보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세상입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특히 이 사람이 종 아닙니까?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종을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을 용서해 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쓰고 계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 주인이 이 왕이 종의 가치를 1만 달란트보다 낮게 여겨줬다는 것이죠. 단지 용서해줬다.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의 가치보다 그 종, 그것도 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종들 아닙니까? 죄의 종들이었죠.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의 신분인 자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가치보다 낮게 여겨주시사 그것을 탕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나가서 100데나리온밖에 빚지지 않은 자를 옥에 쳐넣었다는 것은 100데나리온보다도 그 빚진 자의 가치를 천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산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결산하는 겁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용서를 말하는 건데 용서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질에 대한 것이죠. 단지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바뀌지 않는다면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렇게 1만 달란트나 되는 것을 탕감해 주었듯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만이 그 내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보다 낮게 여기시사 나를 용서해 주시는지를 아는 자는 결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본질에 대한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보편적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보편적 인류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런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가치로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그 정신으로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고 그러죠. 왜 작은 자입니까? 아까 우리가 37절에서 봤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자죠.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왜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계속 추적해왔습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 추적해왔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부인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정신으로, 욕망의 정신으로, 여기 있는 제자들과 같이 누가 크냐의 싸움으로 내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 경쟁과 투쟁의 정신으로 살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소자라도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정신은 아무리 그 상대가 소자라고 할지라도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무리 포장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자처해도 결국은 소자 하나까지도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밖에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연자 맷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자 맷돌은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옆으로 세워놔가지고 그 거의 크기가 이만한 것부터 집채만한 것까지 있습니다. 연자 맷돌이란. 그러니까 뭐 이만한 거라고 할지라도 맷돌이 그 사람이나 소가, 말이 돌리는, 보통 이제 뭐 민속촌이나 이런 데 가면 말이나 소가 돌리는 맷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매우 큰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연자 맷돌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돌로 된 큰 맷돌을 말하는 건데, 이 어린아이 하나는 그냥 바다에 빠뜨려도 살아나오지 못할 텐데 거기다가 연자 맷돌을 목에 메어, 이건 대단한 풍자입니다. 풍자. 날카로운 풍자인 것이죠. 그럼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사람을 죽이고도 남는다. 그것도 약해 빠진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 그 작은 자, 약자도 얼마든지 내 목적을 위해서 가차없이 희생시킬 수 있는 것과 같다. 무시무시한 일이다. 혹은 아주 웃기는 일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똑같은 구조로 세 절이 돼 있죠. 여기서 범죄라고 하는 말씀은 실족하다라는 말과도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실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하다, 걸려 넘어지다. 그러니까 이게 원어상으로는 스캔달리조라는 그 원어인데, 그건 지금으로 말하면 스캔들입니다. 스캔들이 파생된 거죠. 스캔들은 뭡니까? 뭐 연예인에게 스캔들이 났다. 보통 그 스캔들 한 번으로 걸려 넘어져서 오랫동안 못 나오든지 뭐 은퇴를 하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은 곧 범죄하게 하거든, 실족하게 하거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실족하게, 걸려 넘어지게,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 자신을 자기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거든, 그러면 손이 그렇게 했다면 손을 잘라치고, 발이 그렇게 했다면 발목을 잘라버리고, 눈이 그렇게 했다면 눈알을 파버려라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성하게 앉아있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비유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자기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말 손모가지를 잘라쳐버리고 발목을 끊어내는 정도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이 경쟁과 투쟁의 정신으로부터 돌아서려고 결단하지 않는다면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정신으로 자기 부인하며 자기 욕망을 죽이며 세상에서 세상에 흐르는 거대한 조류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말 장애인이 되고 말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녹록치 않은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보험 하나 든 정도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의 전인격적 동의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4절과 46절에는 48절의 말씀이 어떤 사본들에는 똑같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그 4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계속. 왜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까? 그것은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이 타는 곳입니까? 고통당하는 곳이 맞습니다. 고통당합니다. 무엇으로 고통당합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말하자면 지옥은 자기 부인하지 않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많은 대목들 중에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 사는 것과 동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미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벌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로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결코 남을 섬기거나 자기를 부인해서 상대를 살려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를 죽이려고 발버둥을 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긴 지옥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가 천국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교회는 자기를 죽여 상대를 살리려고 섬기는 자세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잘 아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하여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더니 상이 차려져 있고 거기에 진수성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쫄쫄 굶고 있습니다. 얼굴들이 다 퀭하고 먹지 못해서 살이 다 빠져 있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젓가락이 이만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먹습니다. 천국에 갔습니다. 똑같은 상이 차려져 있는데 거긴 다들 행복해하고 잘 먹고 윤기가 흐르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젓가락으로 상대편에 앉아있는 사람을 먹여주니까 다들 흡족해하고 행복해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그냥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자기 부인하는 곳입니다. 상대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곳입니다. 천국은 자기만 살자고 지옥은 자기만 살자고 발버둥을 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50절 소금은 좋은 곳이라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갑자기 소금 얘기를 등장시키시느냐. 소금은 고대 사회에서는 황금처럼 귀한 것입니다. 주몽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주몽에 보면 소금산을 두고 전쟁을 벌입니다. 소금은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소금이 황금처럼 귀한 것인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바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짜게 하는데 이 황금처럼 귀한 소금이 무엇으로 그 귀함을 나타내느냐는 것입니다. 소금이 나는 황금처럼 귀하다고 해서 그 소금 결정체 그대로 있으면 소금은 귀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귀한 것이 드러납니까? 자기의 존재를 아낌없이 녹여서 줌으로 자기의 그 귀함이 드러납니다. 그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지 맛을 내기고 부패를 막기 때문 정도가 아니라 우린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 세상 어느 누구도 그런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부여하심으로 세상엔 없는 생명을 가진 자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황금처럼 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함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는가 하면 자기 희생하며 자기 부인하며 상대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상대를 살려내므로 나를 얼마든지 희생하여 줌으로 그 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화목, 화평, 샬롬. 샬롬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소금이니 소금처럼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여 상대를 위해 희생하여 상대를 살려내는 그런 화평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살아라. 자기 부인의 자기 죽음의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그 샬롬과 화평의 세상이 이 땅 가운데 확보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깊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정신을 따라 얼마든지 흘러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 만만치 않은 경쟁과 투쟁의 정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상대를 죽이고 상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 정신에 묶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기 죽음의 정신, 자기 부인의 정신으로 세상 앞에 인류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과 화평의 세상을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그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